한 달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제의 책 아들러 심리학을 대화체로 쉽게 풀어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할게요. 자, 1부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와 함께했는데 2부에는 또 한 분 모셨어요. 최초의 개그우먼 출신 서평가 남정미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아, 역시
목소리에 그래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산해요. 확산해. 맞습니다. 아, 나 여자 혼자 있다고 나만 혼자 꼽힌 줄 알았는데 오시니까 분위기 확산다.
네,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홍일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개그우먼 출신 서평가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개그 안 하시고 이제 서평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 개그라는 범주가 약간 코미디의 자회사라면 예. 전 그냥 코미디언 서평가로 활동을 하려고요.
아.
개그 프로는 개그맨이니까 개그 프로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백조가 되었잖아요.
네.
그냥 더 큰 범주인 코미디를 하려고요.
아.
예, 그래서 좀 재미있게 책 읽고 제 수준에 맞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지금 조금 주어진 임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네.
책을 꽤 많이 읽으시고 좋아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서평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소설이나 이렇게 몽상하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읽고 막 또 약간 어렸을 적에는 그런 책으로 뭐 마루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사회과학 서적들을 좀 잘 접하곤 했었는데 지금 서평가를 되고 서평가라고 이름을 알리고 나니까 문사체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인문사회 철학책 많이 보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검색해가면서 예, 제 수준에 맞게 읽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런 질문 원래 어렵잖아요. 네. 뭐 너 방송 쉽냐, 뭐 노래하고 쉽냐, 그거 비슷하게 개그 하실 때랑
네.
서평을 쓰실 때랑 좀 느낌 다르죠, 많이?
많이 다르죠. 예. 뭐 먹고 사는데 쉬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냥 뭐 마음이겠죠.
자, 저희가 오늘 미움받을 용기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읽으셨어요?
예, 네, 읽고 왔어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일단 이 책 읽으면서 저는 그냥 아들러라는 분이 딱 얘기하는 거 하나를 지킬앤하이드의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설명을 한다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삶에 충실하라.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네.
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한 줄 서평 좀 부탁드릴까 했더니 노래로 또 뮤지컬로 쫙 해주시네요. 자, 이 어떤 에너지 있는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해지네요. 이 기운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음악을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로이킴, 봄봄봄. 로이킴의 봄봄봄. 사실 약간의 꽃샘추위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마음에선 이미 봄을 막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고선발로 봄을 맞이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죠. 자, 1부에서는 아들러와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2부에서는 좀 더 깊이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이 미움받을 용기 제목부터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미움받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왜 미움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미움받을 용기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예.
최고의 불효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네, 뭐냐면 아무의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에게 만인에게도 사랑을 다 받고자 한다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 계속 자기의 자기의 날씨미 가는데 결국은 그죠? 진정한 나를 이제 성장시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요즘 계속 보편성 매스미디어 다 해결적으로 되잖아요.
네.
천편일률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버리면 모두 결국은 막 그냥 무미건조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 뭐 딴 얘기긴 하지만 미국 드라마 보면은 뭐 좀비물도 많아지고 옛날엔 B급이었는데 좀비, 뱀파이어 하나같이 심장이 없고 뭐 그런 그죠? 그래서 그런 컬처가 약간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예.
저는 지금 김현철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처음에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처음엔 되게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꽃미남 의사. 엄청 유명해.
잠깐 지나니까 굉장히 유명한 의사 아, 맞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인상이 계속 바뀌는데. 네,
네. 4년 동안에 그렇게 탑방만 탑인사했습니다.
그 혹시 김성신 씨는 순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도 훌륭한 의사시구나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맞추신 건데요.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네. 말하자면 말 안 듣고 네. 예, 그냥 그 방식대로 해서 어쨌든 뭐 지금.
지금 예, 나로서 예, 지금 이 순간에
뭐 아주 대단히 존재하는. 훌륭하시는 않지만 예, 뭐 스스로
본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본인답게
네, 네. 네. 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네. 아들의 심리학에
네. 아, 굉장히 용기를 주시는데
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회사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인데요 그 이런 날 무슨 무슨 날에 네. 진짜 뭐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대는 아니어도 네. 뭐 그냥 형식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날이니까 좀 기분 좀 내보자 해갖고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조그만하게 이렇게 사탕 선물 이렇게 주기도 맞아, 하는 맞아. 때도 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다 받았어 네. 나만 안 줘
어?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게 대려?
아,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 네.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아 그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남정민 씨는 그린라이트, 이건 그린라이트다.
아니, 사실 날 좋아한다? 굉장히 언짢을 것 같아. 두고두고 곱씹어 보겠죠. 사탕 먹고 다들 배탈이 나나라 그러면서.
아니, 누구나 언짢기는 하겠죠.
속상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언짢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스스로 다루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다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이 싹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안 줬어요? 성신사요.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트리플 A형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재미삼아 얘기할 때 맞아.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큰 잘못했나? 그래서 나만 안 주나?
맞아,
저 사람만 나한테 악감정 있나? 뭐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아까 그 네. 그린라이트 얘기하셔서 네. 뭐 난 좀 특별하니까 따로 불러서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뭐 이런 두 가지 생각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계속 기다리다가 내년 화이트데이 또 와요.
또 안 줘.
또 안 줘.
박희선 아나운서는 어떻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저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네네. 저 상사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뭐 악감정 있나?
네네.
그거 하나랑 예. 아유 난 따로 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난 좀 특별하잖아. 난 사탕 큰 거 줄 거야. 알사탕 맞아, 뭐 이런 맞아. 거.
아니 그러다가 그날 결국 네. 집에 돌아갈 때까지 못 받으면 굉장히 상처가 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게 앞에서 혼자 알사탕 물고 가야지 뭐.
근데 약간 뭐 굳이 분석을 좀 드리고 코멘트 약간 드리고 싶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 의식을 하면 안 쓸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일부에 놨던
어떻게
이제 그게 맞는 그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내 사실 만질 수 있으면 아까처럼 뭐 불쾌하거나 그죠? 사실은 뭐 나중에 하는 얘기겠지만 결국은 뭐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당연히 뭐 그분의 사정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외적 뭐 나를 뭐 약간 좀 소외시키는 느낌, 이 피해의식이 이제 들릴 수도 있고요. 이 피해의식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과대적으로 약간 자기의 성을 땡기죠.
과대망상
아니고 망상 아닌데 어떤 그런 자기의 성 생각이 특별함에 대한 갈망인데
네 그런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지 않아서 따로 상담 좀 받으러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모두가 정상적인 범주인 거고요.
네.
이제 그리고 저기 뭐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까당히 불쾌하고 짜증나고 네. 뭐 타당하고 그다음에 그죠 우리 저기 김성신님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좀 또 지적화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이제 저희들 용어로 이제 그 말고 지적화 용어 쓰는데 지적화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시긴 하죠. 네네.
네.
근데 가장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는 박히지 않아서 저 인간적인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네. 감정인 거예요.
네네. 네.
난 정상이에요.
난 정상이에요.
지금 그 박혜진 아나운서가 네.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제가 대신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가령 그 정신의학상에서 완벽한 정상 말하자면 뭐 정신병적인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인간 완벽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보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하세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네.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 완벽한 의사 없는 거고요.
네. 네. 갑자기 뭐, 마음 편안해집니다.
정상의 범주 안에서 어떤 성향이든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내면을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건 뭐 위로천이 아니고 진짜인데 있는 자신의 감정을 또박또박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자체가 이미 건강하신 증거예요. 다른 분들은 막연하게 왜 이렇지 불안하고 이런데
예.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읽어낸 자체는 굉장한 거예요.
난 소중하니까. 자,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부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책에서 또 한번 한번 직접 읽어볼까 하는데요.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 이어집니다. 청년은 이번에는 남정미 씨께서 해주시고 철학자는 네. 김성신 씨께서 낭독해 주실게요.
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부모의 존재예요. 제게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아니에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가장 큰 보호자로서 저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셨죠. 그 점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엄격한 분들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저를 형과 비교하며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했어요. 더 공부해라.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최소한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라. 이런 직장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 요청은 압박감이 엄청나서 그야말로 굴레였습니다.
결국 자네는 어떻게 했나?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부모님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도 했고 답답함도 느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희망과 부모님의 희망이 겹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직장만큼은 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 묻지 않았군. 자네 무슨 일을 하나?
지금은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형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인쇄공장을 있기를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덕분에 취직한 이후로 부모님과 사이가 좀 어색해졌죠. 만약 상대가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적과 같은 존재라면 저는 아무런 고민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간섭해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게 부모님은 적이 아니에요.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이라 불러야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향을 무시하기엔 너무 가까운 관계인 거죠.
이 부모님 뜻에 따라서 학교를 진학할 학교를 정했을 때 자네는 부모님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나?
복잡했어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안도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학교라면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인정을 받다니?
그런 유도식 질문은 이제 그만하세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흔히 인정욕구라고 하죠. 인간관계의 고민은 그야말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죠. 상대방이 증오하는 적이 아닌 바에야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죠. 그래요. 저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알겠네. 지금 자네가 한 얘기를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부정한다네.
예? 인정 욕구를 부정한다고요?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일세. 도리어 인정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군.
아, 아주 멋졌어요. 역시 남정미 씨는 무슨 드라마 듣는 것 같았어요.
아, 저 1부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잘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남정미 씨야 연기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출판평론가한테 이런
출판평론가도 예. 재밌잖아요. 네.
이런 연기를 시키시고
네. 잘하셨더군.
아, 인정욕구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귀지 말라는 친구 안 사귀고 또 대학도 부모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뭐 대부분 사실 이렇게 학창시절 보내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러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마음을 부정해라. 지금 그건데.
아, 참 어렸을 적에 생각해보면 막 정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칭찬받고.
칭찬받는 거에 되게 목말라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맨날.
뭐 인정해줬을 때 내가 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칭찬해줄 때 사실은 가장 의욕도 생기게 되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하고 그런 마음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예, 살죠.
그게 이제 100년 전에 했던 얘기니까 아들레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다음 제가 이제 그 반전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인정 욕구가 있고 공감이 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 네오스는 이제 뭔가 이게 헷갈렸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인정 욕구는 말 그대로 타인 어떤 뭔가 적절한 공감하고는 다른 컨셉인데요. 개념인데 인정은 말 그대로 어떤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인의 반응에서 자신을 반응에서 나를 거울 삼는 거거든요. 네. 그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예가 되는 거죠. 불안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정 욕구는 정말 소금물하고 비슷해요.
소금물이요?
먹으면 먹을 자꾸 계속 갈증만 생기는 거니까.
아. 네, 근데 네. 진짜 정말 이게 방송이지만 우리 솔직한 고백으로 이제 저도 그 대중에게 평가받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남정윤 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타인의 시선에서 시선으로부터 사실 정말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고
맞아요, 맞아요.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아들러의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조차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철학자분이 좀 많이 좀, 예. 좀 하드하셔야 되는데
자, 인정 욕구를 버리고 미움을 받을 용기를 내라. 이게 바로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김현철 선생님의 두 번째 특강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강 제목은 당신은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우월과 열등감의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심지어 자존감을 서로 갈취하고 도둑질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그다지 비난받지 않는 매우 모순되고 잔인한 그런 비교 문화에 찌든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병리를 100년 전에서 이미 아들러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떤 열쇠 이런 문제들을 풀순 열쇠를 잘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들러 통찰을 100%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참고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란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그 원리 자체에 관심 있을 뿐이지 특정 학파의 시각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 알프레드 아들러 시선만큼은 현재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 아주 참된 나답게 살지 못하고 뭔가 끌려가는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좀 속어긴 한데요. 잉여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잉여 행동.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잉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모든 행동은 다 그만한 이유 있기 마련인데요. 현재 한국에 봤을 우리나라의 정서 코드는 뭔가 지금 결핍, 언밸런스, 불균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러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러의 어떤 이런 이론들이 어떤 명제들이나 자문집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열풍인 것 같습니다. 비록 아들러가 살던 시기에 낯선 개념이었겠지만요. 모든 행위에는 인정욕구가 다시 필요하고 또 결핍을 메울 수 있는 공감적 반응이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모든 고민과 증상이 생기고 또한 관계가 또 핵이 되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아들러는 100년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과거보다 현재를 주로 강조했었죠. 역시나 요즘은 실제로 정신치료에서도 뭐 과거보다는 지금 여기라 해서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아들러 활동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봤을 때는 보니까 요즘 시대는 다 감정을 부정하고 무미건조하며 정말 힘에 대한 갈망, 스펙에 대한 갈망, 우월감에 대한 갈망, 그리고 뭐 타인에게 아주 계급을 가지고 어떤 직군을 가지고 뭔가 착취를 선치 않는 뭐 저기 이를테면 도리안 그레이의 후손들 같은 어떤 그런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 판을 치는 거죠. 현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결핍의 시대이자 보편 병리적 자기애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 번 더 관계를 강조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를 강조하고요. 특히나 그 과거에 루스 베네딕트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 동양은 수치에 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서양의 어떤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엔 한 번 잘못하면 죄인이고 한 번 실수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특유의 아주 강직하고 경직된 그런 어떤 정서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한다는 것이 이제 자유라는 어떤 또 아들러의 어떤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생채기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동시에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참고로 심장은 아마 그 이 당시에 아들러가 활동했던 시절에 나왔던 그 소설이었죠.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양철인간. 요즘은 아이언맨쯤 되겠는데, 하여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뭔가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풍조가 팽배해지면서 이제 그때를 아마 아들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철 인간이 만약 그 영화 속에서 원했던 것이 심장, 즉 참된 자기였던 것처럼 어떤 그런 참된 나 자신이 필요한 건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강한 자기의 혹은 어떤 공감적 반응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결핍이 되고 하면 결국은 지푸라기 같은 인정을 원하죠. 그래서 인정 욕구에 대한 아들러의 통찰은 결국은 뭐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마치 좀비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채기, 상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참된 나로 거듭나려는 이런 어떤 용기를 주는 것은 아주 요즘 시대의 담비와도 같은 코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관점이 아들러의 관점이 되신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방점은 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또 너무 아웃사이더가 돼도 안 되는 또 그런 또 불안한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아들러는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 가장 가깝다고 보편적인 어떤 개념들, 부모는 무조건 효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오히려 가까울수록 거리를 두라는 어떤 아들러의 어떤 메시지들은 요즘 현대 그 과거 유교 풍습과 동시에 또 현대 또 서양의 어떤 정서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 이중적인 우리나라에서 또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격장애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나 열등감, 목표 설정, 또 현실을 벗어날 용기, 사회적 관심, 공동체의식 이런 것을 더 높이 사는 아들러의 시선이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월함, 열등감을 강조했으니까 반대는 우월함이 되겠죠. 그리고 우월함에 대한 갈망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자기애성 성향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할 때 보면요. 마치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 주인공이 나온 것처럼 항상 뭐랄까 허전함, 공허함, 무가치감, 별 이유 없는 자살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의학적으로 식욕 저하나 불면증 같은 재면적 우울증보다도 폭식이나 자해 같은 아주 무분별한 행동 같은 그런 중독에 빠지는 소위 비재면적 우울증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결핍이 있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아들과 말한 과제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제의 분리는 딴 게 아니고 세뇌되다시피 한 그런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우리의 가치관들을 지워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학습, 그 세뇌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치관을 지워내는 작업들이 이제 제 진료실에서도 뭐 짧게나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배워왔던 거를 다 철저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삶의 의미, 그래서 뭐 이를테면 50억 인구에 있으면 50억 개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삶의 의미도 각자 다 다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비난 감사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에 누구나 다 이때까지 우리가 학습을 받았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생존보다는 어떤 초월이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어떤 영혼의 어떤 번영 그렇게 조금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이제 인정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고 이런 인정 욕구는 결국은 그래서 아까 과제 분리와 가치 논의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심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들은 본질상 우리가 늘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컸어야 될 우리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지금까지도 인정이 목말라하고 늘 성취해서 자신을 어떤 자기감을 느끼는 이런 어떤 이 보편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러가 제시하는 미움받을 용기란 어쩌면 허상의 기억, 허상의 트라우마, 허상의 과제, 허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치가 뽑히고 영구치가 나는 과거 어릴 때 우리처럼요. 뭔가 다시 태어나려면 기꺼이 상처받을 각오, 피가 날 각오, 뭐 여러 가지 미움받을 각오 등등 그런 어떤 상처의 어떤 그런 각오 없이는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신은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는가? 아직 저는 이 대답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 강연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수잔 손택의 그 유명한 대표작이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현대사회를 그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로 소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똑같이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재미로 보고 있는 뭐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선이 폭력화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그 거리감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 삶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다 이렇게까지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라면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용기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필요한 용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칼융 얘기 쓰면 안 돼서 칼융이 이제 정치와 매스미디어를 얘기했거든요. 정치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자꾸 우리가 뭔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 딴 얘기지만 또 썸 탄단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받기 싫으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고 실제로 뭐 진료실에서 보면 또 약간 부적절한 관계도 많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그것도 역시나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선이 필요한 거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러다 보면 껍데기 같은 관계에 불과하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잠깐. 네네. 아까 아들로도 네.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너는 너로서 나는 나로서 과제 분리해서 서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각자의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하자. 네네. 그렇게 본다면 썸 타는 거는 썸 좀 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썸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리하네요. 그러니까, 네.
친밀함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정말 이제 점점 다가가는 자연스러운 관계라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나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기 다치기 싫어서 아예 딱 장벽을 치는 분이 계십니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깨지기 쉽다 해서 해체부라는 용어를 쓰게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도 안 다치고 연애하려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가는 전 단계로서의 썸이 아니라 아예 썸만 타겠다고 작정한 상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근데 또 아들로 심리학 얘기 듣다가 그런 인정 욕구를 바라지 마라. 그러려면은 여기까지는 이건 내 과제, 내 일, 내 삶, 그리고 거기는 너의 과제. 각자의 영역을 우리 존중해 주자. 뭐, 이게 되게, 그냥 얼핏 듣기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너는 너, 나는 나. 굉장히 무정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서로 인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과제란 말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넘겨짚는다 하잖아요. 짐작하는 거. 결국 지를 짐작한다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내면 가치관입니다. 아까 트라우마도 허상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트라우마 부정한다는 게 저는 허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결국은 다 본인만의 가치관에서 우러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까 얘기는 없지만 의존심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너무나 그 역시나 마찬가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혹시나 나의 어떤 생존이라든지 사회 관계에 영향이 있을까 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내가 조금은 상처받더라도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가치관 이걸 좀 존중을 하면서 가버리면 그게 가장 진솔한 것이고 진솔한 관계는 가장 이분이 그 아들 아들에게도 수평 관계 이걸 원한 거죠.
또 이렇게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얼핏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왜 우리가 오래가는 정말 좋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가장 친한 친구라기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거리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관계들이 가장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정한 거리감이 관계의 선도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그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냐면 아까 같이 뭐 아주 우리가 기본 그 말도 어떤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제 부모라든지 어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뭐 애인 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그 말씀이랑 타당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가까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 그럼 당연히 의존심이 크지 말이거든요. 제가 늘 지구와 달하고 비교해요. 뭐냐면 지구와 달이 이때까지 계속 같은 곳을 도는 이유가 뭐냐면 끄는 힘도 있지만 미는 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 같으면 타당합니다. 그렇죠. 가까운 관계지만 오히려 너무 막 싸우고 화내고 이런 이유가 뭐 요새 우리나라 명절도 많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 가까워서 너무 기대심이 많으니까 과제 분리가 필요한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남의 눈을 너무 신경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나를 맞추는 게 습관이 돼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네요. 오늘 방송 함께하시면서 아들러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으로 용기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추첨 통해서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미움받을 용기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동률의 점프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점프 들려드렸습니다.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아들러 심리학을 대화체로 풀어쓴 책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아들러 열풍의 원인과 또 아들러 심리학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정신과 전문의들은 환자 상담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아들러도 당시에 의사였으니까. 네.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 많았었겠죠.
네. 모든 어떤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은 다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다 이제 임상 사례를 모아서 이제 나름의 이제 설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참 청문회 초반이니까요.
네.
전통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이 어떤 식이 있겠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가 오고 또 뭔가 이제 그렇게 보면 산업혁명이 되면서 조금 자기애적인 성향, 그래서 네. 자꾸 뭔가 힘에 대한 갈망, 조금 뭔가 좀 다른 종족, 인류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을 아들러 캐치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상담 스타일도 프로이트하고 아들러는 확연히 달랐을 것 같은데 이제 상담자가 딱 와요. 그러면 첫 번째 네. 질문 이제 프로이트는
네.
뭐 이제 과거부터 캐겠죠?
네.
그렇다면 아들러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아들러였다면 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현재를 중시하니까
네.
당연히 뭐 굳이 뭐 저도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굳이 뭐 너네 가족이 몇이냐 이렇게 안 물어볼 것 같고요. 현재 어떤 게 가장 힘들며 현재 너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의 어떤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게 현재에 있는 어떤 태도, 생각, 감정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가 필요하면 꺼집어낼 수 있지만
네.
굳이 예, 안 꺼내려
갖고 과거와 연결시키지는 않고 굳이
네네. 예.
그럼 선생님도 뭐 아까 아들러 심리학을 뭐 요즘 상황과 굉장히 막 맞다 있으니까 많이 아들러 심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상담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융도 나오고 프로이트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왜냐 마음이라는 게 누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옳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마음이란 거는 역시나 뭔가 특별한 확실한 것은
네.
이제 남녀노소를 떠나서 동서고막론하고 어떤 공통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이트가 사실은 무의식을 발견한 거랑 꿈의 원리, 꿈의 증상과 꿈의 어떤 말할까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이분의 핵심을 발견하고 꿈을 통해서 분석해 줌으로써 증상이 치료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네.
네, 그건 정말 뭐 컴퓨터를 해킹한 것처럼 그렇거든요. 마찬가지 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노력했던 거고요.
네.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뭐 추상적인 심리학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치료가 되는 이제
네.
그런 학문인 거죠. 네.
아, 지금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민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아들러를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만약에 아들러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내 고민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해주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들러식 고민 상담소를 저희가 열어봤습니다. 김현철 선생님께서 아들러를 대신해서 김들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들러 이론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남정민 씨께서 낭독해 주시죠.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인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 답이 느리고 내용도 짧은 편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빈번하게 메시지도 주고받는 것 같고요.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과제 분리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해하는 것과 감정은 별개네요. 그 친구의 다른 친구들에게 여전히 질투를 느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아들이라면 네. 감정을 없앨 수는 없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명쾌하군요. 국영수 위주로 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네요.
안 된대요. 그냥 감정 느끼래요.
아, 느끼라는 거군요.
아, 근데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러의 어떤 관점이 이제 막히는 거죠. 뭐냐면 SNS라는 게 진짜 과시하고 맞아요, 비교하고 네. 이제 상인 친목 도모하려고 만들 때 원래는 네. 근데 자꾸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뭐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하잖아요. 뭔가 자꾸 셀카 셀피 나오고 하잖아요. 맨날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맨날 맞아요. 뭐 친구들은 다 좋은 데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것도 과실한 것도 마찬가지 이제 날 자기애성 인격인 상인데 그게 보편화된 거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해하는 거랑 그렇죠. 감정 비교다.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 욕구입니다. 결국 이것도 아까 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금 더 딥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반응인 거죠. 모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반응 의존적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응 특히나 그 반응을 자신의 전체로 거울 삼아 버리면 더 곤란하겠죠. 그래서 반응은 반응 그래서 과제의 분리 그런 뜻입니다.
네.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 당연히 답도 나눌 수 있겠고 보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본인의 초라함 느낌, 내가 나를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또 그게 또 전가가 돼가지고 이건 뭐 프로이드 같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하찮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뭐 정리하자면 이제 반응을 나를 거울 삼지 마라 이렇게 아들이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군요. 네.
김성신 씨는 뭐라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 처음 시작하시면서 개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개그대로 하자라면
네. 욕심내시네요. 네.
자꾸 욕심이 나는데 저는 그 지금 이게 질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심이라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에너지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정말 잘 쓰면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령 뭐 SNS 같은 것이 사실은 최근에 보면 교양과 지식의 경영장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글을 더 말하자면 논리적이고 더 깊이가 있는 글을 한마디라도 올리면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인기 순위가 달라지거든요. 실제 생긴 모습과 달리.
네.
네, 그랬을 때 거기서 빛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교양을 좀 쌓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질투심을 말하자면 교양을 쌓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한번 삼아보라. 이렇게 조언해 주고 싶은데요.
좀 더 소화시켜보자.
네. 아. 계속 저는 책을 팔죠.
네, 그래서 감정을 어쩔 수 없고 네. 우리 질투를 이제 존중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네.
그래요. 자, 뭐 고민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1년 전쯤 이직을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간질이 심한 상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사가 너무 싫어서 결국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직장에도 이상한 상사가 한 명 있습니다. 평소에도 수시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편인데 요즘은 거의 매일 소리를 질러요. 몇 번이나 감정을 억누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출근할 때마다 부쩍 우울해집니다. 사실 그 상사만 아니면 이 직장 썩 괜찮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요.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상사가 정말 그 상사가 맞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독기 은독기다.
뭐 정말 기본적인 뭐 아들 당연히 프로이드에서 났으니까 결국 이제 전과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아까 과제 분리라는 표현 썼지만 네. 결국 이제 투사 혹은 전과 현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객관적으로 이런 상사 있으면 당연히 피곤하겠죠. 하지만 어떤 자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딴 예를 왕따 예를 비유하자면요. 어떤 학생은 왕따 실제로 당하지만,
네.
뭐, 너네는 왕따 시키면 난 공부를 한다. 이런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왕따인지 은따인지 애매한데, 어쨌든 막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네,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글쎄 뭐 이게 뭐 솔루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어떤 자꾸 이직도 하고 또 자꾸 이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꼭 뭔가 자기 어떤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꼭 그 어떤 자신이 어떤 캐릭터 있는데 싫어하는 캐릭터 있는데 어떤 정말로 이 상사가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누구나 싫겠죠. 하지만 어떤 분은 견디고 왜 이분은 이게 견디기 힘드냐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요지는 이제 결국은 어쩌면 내면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뭘 상사하사 이런 어떤 뭔가 따라 의무 뭔가를 뭐 시키든지 이런 것들.
네. 수직 관계에서 발생하는.
네, 그렇죠. 네. 항상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했던 게 평등 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요즘 실제 뭐 다른 어떤 뭐 회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땅콩 사건 뭐 그런데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아들러가 있고 나서 훨씬 이후에 나온 것들이 정신 출혈의 목표 중 하나가 인간 관계가 나중에 났습니다. 대상관계라고 60년 났습니다. 이게 30년 얘기죠. 그런데 그 목표가 이제 목표는 결국은 어떤 내용을 알게 무의식을 뭐 알고 이게 아니고 관계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직 관계 경험이 아니고 이제 동등한 관계 경험. 그래서 이제 뭐 치료자가 뭐 환자한테 무슨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가정이나 직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런 어떤 동등한 경험 존중이죠 정서의 존중입니다
네. 네,
그런 경험이 이제 좀 결핍이 있는 분들은 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아, 그러면 네. 이게 뭐 조직 그러니까 사회 구조상 네. 상사와 그 그냥 일반 사원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수직 관계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친구 그러니까 수평한 관계에 있는 친구나 혹은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수평한 관계로 유지가 되는 가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주변에 다른 곳에서 그걸 충분히 학습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민하진 않을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네, 실제로서 뭐 주로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보면 컬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 못하죠.
그렇죠.
네, 이해 못하고 그렇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이런 어떤 그 조건에서 사람들은 너무 이제 과감작된 거예요 의학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런 상사분이 오셔도 마치 막 그때 경험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령 이제 후배들이나 뭐 네. 제자들이나 찾아와서 이 비슷한 상담들을 하면 저 지금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네. 상담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건지
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상담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건지 상담을 받으시는 거군요.
일단 민마도 용기.
메타 상담. 그 관점을 조망해 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봐라. 영화 찍듯이 그러니까 네가 1인칭에서 너만 겪는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하자면 유체 이탈을 해서 너와 그 상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장의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그 관계를 눈에 두 사람의 관계를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나름의 최적의 어떤 대응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관계에 매몰되지 마라. 그 사람과 나 두 사람만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봤을 때 참 정신적으로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왜 가령 뭐 군대 같은 데 있어서도 왜 말하자면 뭐 자살이라든지
취약성.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사실 군대가 세계 전부도 아닌데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관계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시간을 두고 보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괜찮은 상담입니까?
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 지금 진짜 그 이것도 아들러랑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하인츠 하트만의 박사인데 그 박사에 대한 얘기가 건강한 자아 상태에서 퇴행이라 말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해리현상이거든요. 다시 보면 근데 건강한 자아 상태에서의 퇴행을 해버리면은 이제 말 그대로 내 어떤 해리도 살치는 유체탈도 나쁜 게 아닌 것이 오히려 나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자아 건강 상태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자체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좋은 거고 한번 조금만 더 언급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같은 수도 같은 맥락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좀 딴 얘기지만 하한선을 그려요. 하한선. 어떤 사실 직급이란 거는 사실은 롤만 역할만 다른 뿐이지 인간 자체가 높고 낮고 없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자꾸 되게 미안한데 결국 이제 아직까지는 봉건 계급 사회 그 느낌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평등한 어떤 존중의 평등의 원칙 그건 늘 상기 좋겠고 그다음에 하한선 그래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이거는 난 못 지키겠다 못 견디겠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어떤 분은 시간 돈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돈 시간은 괜찮지만 뭐 어떤 모멸감 같은 거 못 느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오늘 아들러 심리학 그 가운데 일본의 작가죠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함께 지은 미움받을 용기에 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각자 이제 오늘 느낌 한 마디씩 들을게요. 네.
저는 네, 정말 몰입이 되는데요.
네.
예. 그리고 참 그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도 그 파악을 해주시고 또 우리도 다 진단을 해주시고 일단 그거부터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네.
예, 또 책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밀착돼서 우리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저는 유익했습니다.
네, 남준. 네,
저는 뭐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놓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든 있으니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네. 김현철 선생님이 그 어젯밤 꿈이 당신에게 하는 말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굉장히 비중을 둬서 쓴 책 같은데.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지금 이번 책은 아들러에 대한 또 책을
그 약간 해리성이
그렇죠. 약간 두 책이 가져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통장의 두둑함이
선생님
따라가게 되는 건 아니.
해리장에 오셨어요. 이제 누구한테 상담 받으셔야 되나 네. 김현철 선생님.
이제 앞으로 또 융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셨던 김현철 선생님은 네. 결국 그... 해리장애로 결론 나는데
우리 하나씩 병 갖고 가네요.
이렇게 또 어떻게 진단받을 용기가 또 필요하죠. 네. 그 저는 그런 말에 항상 오늘도 항상 어릴 때 걸렸던 건데 액자 속에 오늘도 무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저는 제일 싫어요.
아 그래요?
오늘도 무사히 싫고 네. 오늘도 나답게.
아, 오늘도 나답게.
네. 아, 멋지네요.
결국엔 상처받을. 근데 상기한 게 그렇게 세상에게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한테 비굴해져요. 근데 우리가 비굴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이 더 우리 잡아먹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자, 세 분 뭐 보내드리기가 아쉽네. 김현철 선생님 정말 오늘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네. 시간을 버릴 용기를 내시고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성신 씨 그리고 남정민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유성룡의 징비록을 미술사학자의 눈으로 들여다본 책 유성룡 7년의 전쟁의 저자이신 이종수 씨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저는 박혜진이었습니다.